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오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한국 문화에서는 예로부터 예의 있고 반듯한 청소년을 보면 그 가정이 어떤지, 그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또그 가문이 어떤 가문인지 얘기하고 그랬습니다. 제 부친께서는 본인의 그 주민등록상 본적지에 있는 교회에 부임하셨습니다. 부임하셔서 몇해 되신 후에 이렇게 그 당시에 한국에 유행했던 이제 총동원 주일이라는 주일이 있었는데 그산 건너에 사는 할머니들이 전세버스를 이렇게 얻어서 교회에 많이 오셨습니다. 그 단체로 오셨는데 그때 그 할머니들이 하신 말씀이 그 집안 막내 아들이 목사로 왔단다 하고 확인하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 지역에 대대로 살았던 가문들은 서로가 어느 집안의 뉘자제인지 다한 달이 걸치면 다 아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모나 자기 가문을 위해서라도 똑바로 처신해야 하는 그런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저도 자라면서 크리스천의 자부심 뭐 이런 용어들보다는 뭐 가문의 명예 이런 말을 어쩌면 더 많이 들으며 자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칭찬을 받는 것은 부모의 얼굴을 빛나게 하고 또 가문의 영예를 드높이는 숭고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고 있는데요. 마게도니아에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아직 역사와 전통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의 열매들이 아주 풍성하게 맺어서 그 인근에 또는 더 넓은 지역에 좋은 소문이 많이 나고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쉽지 않은 환경과 형편 속에서도 또 좋은 신앙의 영향을 끼치는 그런 교회로 소문나고 있었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그 신생교회였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짧은 기간에 그들을 양육해 주었던 바울과 그 바울 일행을 아주 그 가르침을 잘 기억하고 그 본을 잘 보고 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짧은 그 한두 달, 뭐 길어야 세 달도 안될그 짧은 그 시간은 모든 신앙의 그 중요한 기본 원리들을 다 가르쳐 주기에는 충분하지 못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쭉 묵상해 왔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들에게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그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재림의 뭐 스케일과 감동과 순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더 잘 설명해 주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후서가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신비적이며 또 자극적인 그런 재림 신앙에 빠져있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가 그것을 교정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후서 마지막 부분인데 시작할 때부터 게으른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그 부분만 읽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떤 맥락과 어떤 흐름에서 온 것인지를 봐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으른 사람들이라는 것은 천성이 느긋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림에 대한 오해 때문에 삶을 놔버린 이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주님 오시는데 공부는 해서 뭐하나, 주님 곧 오시는데 사업은 확장해서 뭐하나, 주님 곧 오시면 어차피 망할 세상인데 뭐 애쓰고 안달복달하나, 그냥 뭐 에라 모르겠다, 주님 와서 오시죠, 뭐 이런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좋은 신앙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밤 12시만 되면 흰옷을 입고 막 돌아다니면서 휴가 되기를 바라는 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저는 좀 무서울 것 같습니다. 휴가해서 어디로 가려고 하는 걸까요? 휴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이 재림하시기 때문에 주님께 마중 나가는 것인데, 사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구름 위로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으로 재림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의 자리는 구름이 아니라 이 땅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피조 세계가 부활하고 먼저 간 성도들이 육체의 부활을 또 경험하고 살아있는 성도들도 부활체로 그렇게 변화되게 됩니다. 그리고는 변화된 이 피조 세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휴거가 아닙니다. 휴거가 우리의 신앙의 끝도 아닙니다. 그것은 너무나 신비적이고 너무나 감상적인 생각입니다. 천국은 구름 위에 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과 이어져 있습니다. 천국의 가치가 이 땅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이 땅 가운데 겨자씨처럼, 눈에 보이지도 않을 그 겨자씨처럼 작은 것이 심겨져서 새들이 깃들일 만큼 충분히 넉넉하게 점점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은 이 땅을 무시하고 하늘을 쳐다보며 뭐 구름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밟고 서 있는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나가는 데에 우리의 모든 시간과 은사와 자원을 활용하는 그런 청지기의 자세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 짧게 머물렀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처럼 가보지 못하고 쓴 편지도 있었고, 또 에베소서처럼 3년간 꽤 긴 기간 동안 머물렀던 뭐 그런 곳에 썼던 편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에서 감옥에 들어갔다가 또 이렇게 했던 많은 고난을 당한 다음에 거의 나오다시피 왔던 이 데살로니가에서는 그리 오래 머물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매우 임팩트 있는 그런 효과가 필요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잘 설명할 뿐 아니라 신앙인의 자세와 행동을 임팩트 있게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어린 성도들에게 크리스찬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으로 또 삶으로 보여주는 선명한 모델이 되었습니다. 7절 말씀에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바울 일행이 질서 있게 행동하고 질서 있게 사역했다는 말입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질서가 세워집니다. 성령 충만하는 데만 난장판이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현장에서 아주 질서 있는 창조가 벌어집니다. 아주 종류대로 아주 질서 있게 창조되고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성막도 부살렐과 올리압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고 그래서 아주 정교하게, 아주 공교하게, 아주 질서 있게, 아주 잘 그렇게 건축되었습니다. 마태가 족보를 기록하면서도 14대요, 14대요, 14대요 이렇게 14대씩 세 그룹으로 아주 잘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교회를 세우고 질서 있게 성도들을 양육했고 열정 있는 크리스찬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에서 수고하여 일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주야로 애를 쓰며 영혼들을 돌보고 가르치고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바울 일행은 이 사역을 또 생활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데살로니가 교회는 신생교회이고 그런 사역의 원리와 실제에 대해서 아직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역자가 무조건 자비량을 하고 계속해서 자비량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그렇게 짧게 아주 마이크로 포커스하면서 거기만 보면 안 됩니다. 성경은 전체적으로 봐야 하고 큰 흐름과 맥락 속에서 전반적으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좋은 모델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어떤 사역의 목적과 목표를 위해서 자비량을 했던 기간이 있고 또 그런 삶의 자리가 있었는데 또 바울은 전도했던 그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로부터 또 아시아 지역의 교회로부터 마케도니아 지역 또 아가야 지역의 교회로부터 계속하여 후원을 받고 그것을 또 부족한 곳에 전해주고 또 그것이 또 바울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로마서를 쓴 목적도 스페인 선교를 위해서 선교 후원의 편지에 성격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렇게 어떤 단계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자비량으로 사역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그 의를 세우는데 효과적이고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 본문을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 일행이 살았던 그 시대에 당시에 그리스 철학을 설파하는 순회 철학자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말로 사람들을 이렇게 때로는 감동도 주고 또 현혹시키기도 하고 그렇게 말을 막 하면서 이렇게 재물들을 막 얻고 하는 그런 행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바울의 그런 사역이 그런 순회 철학자들과 다르다는 것을 꼭 증거해 주기 위해서 또 복음의 중요성과 긴급성을 증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런 모습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는데 필요하고 중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서 또 오늘 마지막 이 부분을 통해서 중요하고도 아주 긴급한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하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을 할 수 있고 해야 마땅한 사람들이 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단순히 먹고 사는 데에만 적용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사역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교회 다니기를 소원하고 우리 교회가 좋은 소문 나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하는데 정작 자신은 좋은 교회로 세워가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교회로부터의 좋은 베네핏은 다 누리려고 한다.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맛있게 먹는 것만큼 정말 행복한 일이 또 있겠습니까?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섬기는 만큼 그 기쁨과 감격이 증폭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게으르고 또 일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사람들을 떠남으로써 그들을 부끄럽게 해라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을 교회에서 쫓아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들을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깨우쳐줌으로써 바른 길로 돌이킬 수 있도록 형제처럼 자매처럼 그렇게 도와주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셋째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데 무시를 당할 수 있습니다. 선을 열심히 행했는데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선을 행했는데 당장 눈에 열매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인내하고 꾸준히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기억되고 하나님 나라 어카운트에 쌓이고 있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것이고,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그 겨자씨는 살아있다면 반드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고 새들이 깃들일 만큼 크게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꾸준하게 선을 행하는 것,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선을 행하는 것이 우리가 행해야 할 바입니다. 때로 부모의 속을 뒤집어 놓는 그런 자녀들이 있다 해도 끝까지 부모가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때로는 갑갑하고 답답하지만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런 영광스러운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피로 맺어주신 그런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인내하면서 조금 더 품어주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천국 순례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가 이 불의한 시대를, 이렇게 복잡하고 진리가 어그러지는 이런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은 장차 우리가 정말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직접 배울 것이다 하는 그 소망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든 주님이 오시든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만나 뵙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는 신랑을 만날 준비를 하는 그런 신부와도 같고, 승리의 면류관을 향해서 달려가는 선수들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재림을 사모하는 성도들마다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삼터와 일터에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증거하고 증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오늘날의 세례요한들로 살아가는 그런 비결이 될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세례요한 같은 성도들, 그런 공동체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믿음으로 나가며 또 말씀 앞에 우리가 청종하며 또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순종의 무릎으로 주 앞에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하루도 말씀으로 충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하는 데에 저희들이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 그런 백성들, 그런 제자들 될 수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